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병일 것입니다. 정신병이 그러합니다. 이 정신병자는 자기가 병이 있는 줄, 미친 줄 모르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급선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찰일 것입니다. 새삼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무식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한 옛 철인의 명언이 그리워집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한 신앙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주인공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인생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분명한 확고한 자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이 자의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엄습하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어도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가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과거를 기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 역사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왜 고난이 왔는지, 현재 삶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또 고난이 끝이 나고 나면 미래는 어떻게 열리게 되어지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금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아픔을 우리는 아무렇게 여기고 아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또 이 역경을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서 구속사적인 그런 눈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재조명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은 역사적인 인식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장소, 찬양의 대상,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 또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주인공이 이 시인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문학적 표현으로서 역사적인 암울한 상황을 한마디로 한자로 함축해서 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났거나 큰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이 재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국가적인 대재앙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암울한 현실, 전혀 내일이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 현실에 겪는 고통,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빚이 져서 파산 위기에 봉착했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우환이 일어났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큰 병에 들었다든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은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밤의 긴 역사를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인은 국가적인 밤, 개인적 인생의 밤, 환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도는 찬송해야 한다고, 이 역경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야 한다고, 믿음을 가져라고,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고 독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찬송은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이 밤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은 하루에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가옥이 무너져서 재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질병이 발병해서 그는 하루 종일 잿더미 앉아서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어야 하는 그런 위기, 위경, 그런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겠냐고, 이래도 하나님이 있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폭언할 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느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인하여서 그는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거룩한 하나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그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남의 나라 타국에서 타양에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은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 연명하고 목숨 부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윗 보고 길을 잘 아니까 네가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천병 역할을 하라고, 다윗 보고 전쟁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죽을 만큼 죽기만큼 싫은 것이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 장군들이 우리가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 앞서가던 다윗이 배신해서 돌아서서 오히려 우리를 거꾸로 공격하면 우리는 적진에서 꼼짝없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 있다고. 아직까지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다고. 다윗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윗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블레셋 왕은 돌아가라고 다윗을 집에 가라고 보내어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자기 아지트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망명까지 했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희망,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발판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고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았더랬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잿더미 위에서 울기력이 없도록 크게 울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400명의 추종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적개심이, 분노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혈기로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위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도들 앞에서 다윗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폭도들과 맞서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윗의 믿음, 그 신앙에 감동되어져서 그 폭도들이 들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혈기를 부려서 뭐 너희들이 돌을 들어 돌 든 건 감히 내 앞에 돌을 들 수 있냐고 내가 누구냐고 왕년에 내가 돌로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야 까불고 있으면서 같이 맞대응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인생의 역경,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위기와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의 그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의 역사는 찬송의 능력은 감옥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폭발해버렸습니다. 감옥의 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욥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로 돌려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동방의 의인으로부터 인정,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찬송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 디나미스,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능력, 폭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앞에서 사단의 권세, 찬송 앞에서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 앞에서 개인의 질병도, 이 찬송 앞에서 나라의 전쟁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은 놀랍게 전쟁도 이기게 했더랬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입니다. 이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잘 먹여야 하고 군사를 잘 훈련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은 이상하게도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총칼 대신 찬양하면서 맨 앞장 찬양대를 맨 앞장 세워서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갔더랬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행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몰라보아서 이 신호의 세계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끼리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 진멸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성하여서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우리가 목놓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 그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에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찬송하는 장소를 특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무데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찬송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정된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머무시는 공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사무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태하지 못하던 한 여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이스라엘 밤의 역사, 즉 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귀환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광, 인생의 회복, 인생의 환희와 기쁨, 인생의 그 평화는 하나님의 전에서 회복되어지므로 너희들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성전을 향한 길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전에서 찬송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샘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은 지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관망하는 곳이 아니라 올라와서 찬양하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자신의 삶의 자리, 즉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은 자신의 감정에 매이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은 분명 구원받은 자들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본문의 특징인 것입니다. 찬송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죽어도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누가 하는가? 종의 의식을 가진 자, 종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인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은 말 잘하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말 잘하는 똑똑한 종은요, 아무 쓸데없고 밉습니다. 종의 능력은 오직 순종과 섬김, 그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종을 둘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배는 동력을 배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서 그 젓는 힘으로 배가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갑판 위에서 향연을 벌일 때 배 밑에서 열심히 노 젓는 그 일은 종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누군가는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주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사회는 아무도 노를 저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빨리 저으라고 우연으로 자연으로 그렇게 가자고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왜 늦냐고, 빨리 가라고 억박지르기 바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은 종됨을 고백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신령한 영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됨을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고 곡조에 맞게 부르고 화음이 맞고 신명나게 불러도 종됨을 고백하지 않는 찬송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찬송은 종된 자들이 종됨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은 자기 만족, 자기 유흥에 도취되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찬송을 드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를 때, 또 동요를 부를 때, 재롱을 부릴 때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마땅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선다는 의미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외를 표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일어선다의 의미는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서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얼른 심부름에 응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세가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은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여러분 서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대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라,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은 나의 실존, 나의 삶을,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행위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회복, 균형 잡힌 삶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런 말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뒤뚱뒤뚱 그렇게 걸어갑니다. 중심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주를 탈 때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광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외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드는 그 순간 우리의 비틀거림과 우리 흔들거림은 바로 잡혀지게 되어지고 중심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자만이 그 인생의 삶이 균형 잡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찬양 속에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신앙 고백으로 들어야 그 찬송이 디나미스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라의 큰 환란이 우환이 닥치자 그 위기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집단적으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을 사람들의 앞에서 탄식하면 일시적으로 그저 시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탄식하면 똑같은 탄식이지만 그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여러분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탄식시가 나타나는데 이 탄식시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기가 막 찾아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탄식하다가 막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중되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신세 타령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줘서 아무런 변화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이 탄식시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승리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은 고통과 역경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역경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성도가 굴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신앙으로 이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의 예망이 보이지 않는 25시와 같은 그런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 그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 인생은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탄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탄식하는 그 탄식은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인류대학교, 인류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건강하고 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다 무슨 큰 업적을 다 남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만 복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성경은 너희들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승리하라고 유혹과 시험과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보다도 승리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이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 마지막 노래가 찬송이라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찬송하는 모든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제사장,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에 어떤 벼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찬송하는 모든 종들에게 두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가다가 산을 만나면 그 산 앞에서 부딪혀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산을 지었지 않느냐? 산을 지으신 분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산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셔서 산을 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너 파도야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풍랑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산을 넘는 믿음 파도를 타고 즐기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을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 찬송한다는 말과 축복한다는 말, 복을 주신다는 말이 신비하게도 똑같은 동의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크, 축복한다. 복을 주신다. 바라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찬송하는 자가 받게 되어진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